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러시아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미국 정부의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인접국 몰도바를 방문해 마이어 산두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전장 상황과 장소, 러시아가 사용하는 수단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동맹국들은 이에 적응했고 조정을 해왔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전장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의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내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서방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헝가리와 벨라루스 정부가 29일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벨라루스를 방문한 피터 시자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알레이닉 벨라루스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은 벨라루스가 원자로 건설에서 얻은 경험을 우리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에는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 로사텀이 2014년부터 진행해온 헝가리 중부 팍스 원자력 발전소 내 1기가, 2기가와트 원자로 총 2기 건설 지원과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대 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135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시자르토 장관은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에 대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가해지고 있는 EU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벨라루스와 경제 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이닉 장관은 헝가리가 7월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것이 유럽 내 건전한 추세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소환 조치했던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프레데리코 마이어 이스라엘 주재 대사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마이어 대사를 불러 룰라 대통령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됐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이어 대사를 소환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의 마이어 대사 초치는 전날 룰라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학살에 비교한 데 항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주재국 정부가 외국 외교관 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한편 마이어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 주재 국제기구의 특별 대표로 파견됐으며 이스라엘 주재 새 대사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브라질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홍콩 법원이 오늘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해온 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 입법회 의원 렁쿼흥, 람척팅, 레이먼드 찬과 언론인 출신 선거운동가 기네스 호 등 14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지난 2020년 비공식 경선을 통해 출마 후보를 선정하는 등 홍콩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47명 가운데 일부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 판결에 따른 형량 선고는 추후 이뤄지며 관련 형량은 최소 3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이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법원에 의한 판결 중 최대 규모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3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군은 오전 6시 14분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우리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현재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이번 발사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한 기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3일 만입니다. 또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지난 27일 정찰위성 발사를 기준으로는 사흘 만에 도발입니다. 북한은 29일 오물 풍선 수백 개를 한국으로 날리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하는 데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31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5월 27일 우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행동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5월 31일 오전에 안보리 공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특히 안보리는 세계 평화 및 안보를 보호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은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공중폭발에 실패했습니다.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 열리면 지난 1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안보리에서는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 있어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뮤얼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9일 일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및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일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지난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The 27th was an important challenge. We were well postured for that launch to be able to track that.
파파로 사령관은 27일은 중요한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발사를 추적할 수 있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패도 확인하는 등 발사에 대비가 잘 돼 있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동맹을 위협할 경우 방어할 준비도 잘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으며 특히 동맹에 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are poised to be able to meet any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particularly.
그러면서 미일 동맹과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의 협조로 구축한 많은 3국 관계에 대해 일본 지도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본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또다시 강행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에서도 북한 위성 발사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일본 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파파로 사령관에게 북한의 27일 위성 발사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파파로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동맹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일본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29일 파파로 사령관에게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동맹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 인태사령부와 주일미군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나타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에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에 출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두 대뿐인 미 정찰 자산이 한국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되고 탄도미사일 추기적에 특화된 정찰기는 북한의 위성발사 시각에 맞춰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가 29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하늘에 도달한 뒤 곧바로 방향을 틀어 인천에서 약 200km 떨어진 서해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이후 인천으로 돌아와 같은 서해 상공을 반복 비행한 컴뱃센트는 이번엔 강원도를 지나 동해바다 약 100km 지점까지 이동했으며 이어 다시 서해바다까지 항적을 그리는 비행을 한 뒤 최초 출발지인 오키나와 미 가데나 공군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날 컴뱃센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 공군 소속 특수정찰기인 컴뱃센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과 탄도미사일의 궤도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해 이에 대한 감시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27일엔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한반도와 중국의 중간 수역에 출현했습니다. 당시 코브라볼이 출격한 시간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약 90분 앞둔 이날 오후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코브라볼은 북한의 1단 로켓의 추락이 예상되는 해당 지점에서 수해 선회 비행을 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뤄질 때까지 대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은 1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코브라볼이 떠있는 상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공군의 정찰용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는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시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8일에도 한국 공군의 글로벌 호크는 한국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 정찰기는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하면서 항적을 감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의 글로벌 호크는 민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등의 항적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한국군은 2019년과 2020년 총 4대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사천 공군기지 등에서 운용 중입니다. 작전 반경 3,000km,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정찰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 논평을 통해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이 총출동해 북한 지역에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8일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전국에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이 사용된 북한의 5월 27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는 가운데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인 28일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국가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선결적 과업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맞서 한국군이 대응 훈련을 한 데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우리가 격노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이 한국으로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문가는 한국의 대북 풍선과 북한의 오물 풍선은 그 의도 자체가 확연히 달라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29일 북한이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지난 5월 26일 일요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폐지와 오물더미를 한국에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지난밤 북한은 수십 개의 풍선을 군사분계선 넘어 한반도 여러 지역에 날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풍선에는 분병과 기타 폐기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제3자 감독을 위해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 분병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군사행위는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야 나네즈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분병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이웃나라 영공으로 날려보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국제법 위반 행위도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와 잠재적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한국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 국경 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작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어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은 2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한국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꽃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이 같은 김여정의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종류의 폐기물을 날려보내는 것은 세균을 옮기거나 어디에 낙하하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겐 분명히 해롭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대북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과 북한의 오물 풍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원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좋은 의도로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인 김정은 정권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풍선을 260개나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 국민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escapees are sending them information because they want information. They want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 and they want pain.
맥스웰 부대표는 또 이번 풍선 도발은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 풍선이 어디로 얼마나 멀리 가고 어디에 낙하하고 이 폐기물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사할 가치가 있다면서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이거나 한국에 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보내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조성해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 내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전술이자 전략이라며 한국 국민이 북한의 행위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to not be taken in by North Korean actions and not to be duped by them.
이어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옳고 북한 주민들을 도우며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외부 정보는 김정은에겐 위협이지만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회담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탈북자 문제가 논의돼 기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3국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각국의 입장만을 밝히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리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은 5년 전인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국은 자제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체 불가 토큰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2022년 가상자산 절취로 7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대체 불가 토큰 NFT 절도로 확대될 수 있다며 관련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무부는 29일 공개한 대체 불가 토큰의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와 기타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가상 자산 업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절도를 통해 7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는 2022년에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NFT 탈취 사실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전체 사이버 범죄 수익에서 NFT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를 일컫는 것으로 암호화 토큰처럼 작동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와는 달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며 디지털 자산을 상업화하고 가치화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앞서 다국적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NFT를 활용한 북한의 돈 세탁 증가 추세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달 만에 4,600개 이상의 NFT가 도난당했다며 이는 2017년 엘립틱이 자체 데이터 추적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FT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단체와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라자루스의 위협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무부도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NFT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도록 설계한 가짜 웹사이트 500개를 이용해 NFT를 탈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개인 키를 노출시키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해 1,000개가 넘는 NFT를 훔치고 이를 35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로 변환한 사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수천 명에 달하는 정보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언급하고 북한이 NFT를 악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재무부가 NFT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평가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위험 평가는 불법 행위자들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확산 자금 조달을 위해 NFT와 NFT 플랫폼의 취약점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FT는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간 부문이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불법 행위자들이 NFT와 NFT 플랫폼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자체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새로운 랜섬웨어 해킹을 통해 미국 내 국방 기술 관련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해제를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김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8일 북한과 연계한 새로운 사이버 범죄 단체가 악성 코드를 개발해 수익 창출에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S사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문스톤 슬리트라는 북한 연계 위협 행위자가 페이크펜이라는 새로운 랜섬웨어를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페이크펜이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위협 행위자가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건 정부 수집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문스톤 슬리트가 지난해 12월 신분 도용과 지적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국방 기술 관련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4월 자체 개발한 페이크펜이 랜섬웨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스톤 슬리트는 또 같은 달 드론 기술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했으며 이번 달에는 전투기 부품 제조회사의 네트워크에도 공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스톤 슬리트가 지난 4월 페이크펜이를 통해 침투한 국방기술회사에 660만 달러 가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문스톤 슬리트가 랜섬웨어를 이용해 요구하는 대가가 과거 북한 해커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MS는 또한 문스톤 슬리트가 디탱크워라는 악성 코드가 담긴 게임을 만들어 잠재적 투자자들과 개인 개발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문스톤 슬리트가 이 게임을 이용해 컴퓨터 등 기기를 감염시키는 것을 관찰해왔으며 문스톤 슬리트는 통상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해킹 대상자의 접근에 투자 또는 개발 지원이 필요한 개인 개발 회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문스톤 슬리트는 표면적으로 게임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웹사이트 dtankwar.com과 defeattankzone.com, 소셜미디어 X에 여러 계정을 만들어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스턴 슬리트는 또 CC 워터폴이라는 가짜 회사를 이용해 블록체인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해킹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했으며 이를 통해 문스턴 슬리트 소속 해커들은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해킹 대상자의 신분도 도용했습니다. MS는 보고서에서 문스톤 슬리트의 다양한 전술은 그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활동한 다른 여러 북한 위협 행위자들의 전술로부터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기에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스톤 슬리트가 과거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사용했던 사이버 전술 및 악성 코드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을 랜섬웨어 해킹 분야의 악성 행위자로 지목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는 확산 금융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를 꼽으면서 북한은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영국, 아시아 등 전 세계 150개국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과거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 세계 의료기관과 주요 사회 기반시설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북한 정권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골재 운반선이 중국 영해에서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해당 선박이 금수품을 운반했는지 중국 정부가 의무사항인 억류 조치를 취할지 여부 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동산 2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산 2호는 현지 시각 29일 오후 9시경 중국 렌인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동산 2호가 자리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는 약 17km인데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동산 2호는 중국 바다에 진입한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 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의 운항이 금지된 동산 2호가 어떤 이유로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의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동산 2호는 중량 톤수 4110톤급 선박입니다. 건조 첫해인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으며 이후 2016년 북한 선박이 되기 전까지는 잠시 파나마 선적을 유지했습니다. 동산 2호 이전에는 해동 캐리어 넘버 96호와 칠성호, 제네시스 웨이브호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IMO에 따르면 동산 2호는 골재 운반선으로 안내돼 있는데 동산 2호가 유엔 금수품을 운반했는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산 2호가 이번처럼 중국 영해 혹은 근해에서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 1월 동산 2호가 중국 닝보 저우산항 인근 해역에서 잠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다고 전했으며 3월에는 중국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114km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 본토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동산 2호는 당시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됐어야 하지만 또다시 운항에 나선 점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1월과 2월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BOE는 중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자국의 납북자들에게 가족과 만나는 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는 육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음 달 초 일본어와 한국어로 송신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산하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하야시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 문제 담당상이기도 한 하야시 장관은 2002년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분도 귀국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령이 되는 가운데 가족들과 면담 시 그들의 절박함을 대할 때마다 먹먹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노력을 전하며 부디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길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만 고국 땅을 밟고 여러분의 조속한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 서로 껴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 강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며 생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담당상으로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의 육성 메시지는 민간단체의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가 운영하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일본어와 한국어로 보내집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5명만이 귀환했고 나머지 12명은 북한에 아직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이들의 조기 귀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총리도 이를 계승해 여러 차례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크노 분야에 協力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し、深刻に懸念すべき現下の情勢において。
지난 2006년부터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고자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납북 문제의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7일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유엔에서 납북자 문제에 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은 미국과 한국, 호주, 유럽연합과 공동 주최하며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해 납치 문제 해결 방안 및 국제사회에서 납치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197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에게 납북된 고교생의 가족을 만난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가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고교생 납북자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열린 고교생 납북자 송환 귀염비 제막식에 참석했던 터너 특사는 29일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한국 방문 기간 동안 1970년대 후반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 10대 청소년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민교 씨의 어머니 김태옥 씨를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김 씨의 애끓는 호소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엄마로서 김 씨가 지금껏 느꼈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2세의 고령으로 휠체어를 타고 지난 24일 제막식에 참석한 김 씨는 터너 특사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우리 아들 얼굴만 한번 보고 가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들어줄 일 안 할 것 같아요. 자식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았을 때 만나게만 해줘. 만나 거기서 살아도 만나게만 해줘. 그게 원이요.
김 씨의 아들 이민규 씨는 지난 1977년 8월 경기도 평택 태광고 2년 재학 중 친구 최승민 씨와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북됐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아들이 납북된지도 모르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지만 끝내 아들을 찾지 못했고 남편은 결국 아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중풍으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난파 간첩 등을 통해 이 씨를 비롯한 고교생 납북자 5명이 북한에서 난파 간첩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처럼 보이도록 한국 생활 방식 등을 교육하는 이남화 공작 교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김 씨뿐만이 아니라며 한국인 납북자, 일본인 납북자, 다른 나라에서 납치된 사람, 전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전시 이상 가족, 난민 등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의 억압 정책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가족들은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은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관련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외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은 약 10만 명,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약 5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6.25 전쟁 후 516명이 납북됐으며 2000년 이후 9명만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국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29일 공개한 2023 세계인권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20년부터 시행된 국경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교관과 국제 인도주의 인력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에 대해선 지난 2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000명에서 2,000명가량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엔 229명, 2021년엔 63명, 2022년엔 6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96명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이유는 또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외부 관측통들은 북한의 엄격한 국경 통제와 시장 활동 단속, 국제 인도주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중단이 열악한 경제 상황의 장기적인 악영향과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정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복지를 외면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끔찍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EU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자주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북한 고위관리 2명과 북한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EU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유럽 내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제한적인 접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 지원에 관해선 북한의 국제 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 내 인도적 지원과 식량 안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EU 보고서는 또 북한 외 중국 부문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이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탈북민들의 대규모 강제 북송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EU 대변인은 29일 보고서에 담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1951년 난민주의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국제난민과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을 고려해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며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인권 시스템과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무기 활동과 인권 침해에 대해선 비판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안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흐리고 최저 13, 최고 21.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14도, 최고 24도. 신의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1도. 강계 비가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 2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14, 최고 23.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3, 최고 24. 사리원 오전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14, 최고 2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5도입니다.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6도, 최고 18도. 해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9도, 최고 20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16도. 선봉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5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러시아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미국 정부의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인접국 몰도바를 방문해 마이어 산두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전장 상황과 장소, 러시아가 사용하는 수단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동맹국들은 이에 적응했고 조정을 해왔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전장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의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내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서방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벨라루스를 방문한 피터 시자르 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29일 세르게이 알레이닉 벨라루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은 벨라루스가 원자로 건설에서 얻은 경험을 우리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에는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 로사톰이 2014년부터 진행해온 헝가리 중부 팍스 원자력 발전소 내 1기가와트, 2기가와트 원자로 총 2기 건설에 대한 지원과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대 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135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시자르토 장관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에 대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가해지고 있는 EU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서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벨라루스와 경제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이닉 장관은 헝가리가 7월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것이 유럽 내 건전한 추세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소환 조치했던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프레데리코 마이어 이스라엘 주재 대사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마이어 대사를 불러 룰라 대통령이 피인물로 지정됐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이어 대사를 소환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의 마이어 대사 조치는 전날 룰라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 학살에 비유한 데 항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은 주재국 정부가 외국 외교관 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한편 마이어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 주재 국제기구의 특별대표로 파견됐으며 이스라엘 주재 새 대사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브라질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홍콩 법원이 오늘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해온 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 입법회 의원 렁콕흥, 람척팅, 레이먼드 찬과 언론인 출신 선거운동가 기네스 호 등 14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지난 2020년 비공식 경선을 통해 출마 후보를 선정하는 등 홍콩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명 가운데 일부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죄 판결에 따른 형량 선고는 추후 이루어지며 관련 형량은 최소 3년에서 최고 종신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중국이 제정했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법원에 의한 판결 중 최대 규모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홍콩 경찰은 28일 홍콩에 강화된 국가안보 수호조례를 적용해 선동행위 혐의로 민주화운동가 초황통씨 등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남단 내 14km 길이의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작전상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